간증하기 원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잠깐 성경 공부하십시다. 자, 로마서 10장을 펴시고요. 네, 지난 시간에 그 9장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토록 특별하다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9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6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완전히 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도 이스라엘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유효하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가톨릭 신학이고 칼빈 신학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메시아도 거부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된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할 때 이제 나온 설명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생물학적으로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이스라엘은 아닌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런 모든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도구로서 선택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개인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또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 이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인 구원에 관해서 절대주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뭐 창세전부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사용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놓고 어떤 사람이 유기할 사람을 예정해놨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전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쓰시는 문제는 심지어 파라오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그렇죠. 심지어 파라오도 파라오가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파라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로마서 이 9장의 16절의 말씀을 이제 좀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16절을 한번 일단 보시면 15,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 얘기를 보면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좋아하는 구절이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구절이 이제 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지금 9장 15절 16절.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 하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늘로 데려오기로 예정해 놓은 자들을 하늘에 불러들일 것이요 하늘을 내가 택한 자들의 출생 장소로 정할 것인즉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들의 능동적인 의지에 의해서도 아니요 그의 행함에 의해서도 아니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으신 바에 따른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칼빈주의는 이 구절을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지금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9장의 그 6절서부터 23절까지의 그 내용의 그 핵심 키워드,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여기 지금 17절에 보시면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내 권능을 보이고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그야말로 주권이죠. 주권적인 어떤 권능.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도 긍휼이 나오죠. 또 18절에도 긍휼이 나옵니다. 또 22절에 권능이 나오고 23절에 긍휼이 나오고 24절에 긍휼이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권능과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 그 두 개의 단어가 지금 이 9장의 중간 부분의 이 핵심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어떤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게 개인의 구원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긍휼이다. 이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임의로 정하시는 거예요. 절대주권에 의해서 임의로 정하세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일단 좀 넘어가셔서 10장에서 오늘은 10장을 조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10장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이제 쭉 아랫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지금 뭐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또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가 참 이제 구원의 교리에 관한 핵심적인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또 로마서 10장도 또 대단히 중요한,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열심과 바른 지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심의 문제와 바른 지식의 문제, 이게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취득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얻을 것인가, 바꿔 얘기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를 지금 이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다. 일단 좋은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어때요? 그 사람의 나쁜 것부터 막 얘기하기보다는 너 이런 건 정말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너 요거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었다. 그건 참 좋은 거잖아요.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그것이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 뭐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가? 뭘 아는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의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관한 그 지식. 그 지식에 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냈어요. 이스라엘이 열심을 냈어요. 그건 참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냐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쪽으로 열심을 냈어야 되는데, 열심을 내긴 냈는데 그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관한 이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걸 잘 몰랐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 의에 복종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게 됐냐면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 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의 의의는 어디서 나온 의였냐? 그것은 율법의 의였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의의 핵심은 뭐냐? 율법의 의의 핵심은 5절에 나오는 것,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길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먼저는 뭐냐면 이 6절에 보시면 믿음에서 난 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의에 관한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어떤 건 마귀에게로 왔냐? 아니에요. 두 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중에 첫 번째 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예요.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그래서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행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의롭게 되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의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아요. 이거 마귀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나는 의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서 나는 의의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 의도를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이며 여러 가지 법률들, 그 어떤 계명들, 율례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가 정말로 그걸 지켜가지고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인 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십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이 온 거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 그 의도가 그거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신 것도 아니고, 그걸 완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켜서 의를 얻으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 의도는 내가 이만큼 거룩하고 완전한 자야, 이걸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이런 성품을 알고 너희 힘으로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 내가 요구하는 것들은 지킬 수 없다는 걸 고백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지켜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지켜보겠다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못 모르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그걸 실제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를 너희가 드린다.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양념, 여러분 양념의 십일조 해보셨습니까? 요리하는데 양념 넣다 말고 10분의 1 뛰어나봤습니까? 제가 어릴 때 장로교회 다닐 때 믿음 좋다는 장로님들이 과일 한 박스가 들어오면은 10개 중에 하나는 떼서 목사님에게 갖다 드려야 11조를 철저하게 지킨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근데 양념까지는 제가 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철저하게 이제 이걸 지켜보겠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지켰다면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어떤 하나님의 그 요구에 다달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는 모욕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푸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푸들이 어느 순간에 이 저와 똑같아졌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인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푸들이 잘한 짓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는 개지 어떻게 개가 인간의 이 수준에 다다르겠어요.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라고 주셨던 게 아닌데 인간이 그걸 이스라엘은 그거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넌 이제 됐다. 넌 만점이야. 그래. 넌 더 이상 할 게 없어. 너하고 나하고 쌤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는 없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 그건 바로 여기 보니까 믿음에서 난 의였다. 네, 믿음에서 난 의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의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만점 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요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실패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이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율법에서 난 의의를 여전히 쫓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게 자기가 뭔가를 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만족시키는 그 신의 진노를 거두어가게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종교적인 노력이거든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이게 결코 아니구나. 나는 천만 번을 골백 번을 죽고 깨어나도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오히려 그거를 그 수준에 도달하면 그게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그걸 배우는 거 그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점이 그걸 딱 넘어서게 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뭐 하는 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그 짐을 자기가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를 못하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 한번 다녀오고 나서 그 전까지는 자기가 그런 말씀을 못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 설명이 너무 은혜스러웠다.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엄청 멋있죠.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쫙 펼쳐지는데 그럼 이제 거기를 이렇게 딱 밟고 올라가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지면 사다리 한 계단이 탁 없어집니다. 11주 한 번 빼먹으면 사다리의 또 한 부분이 탁 없어집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참 사람을 얽어매기에 참 좋은 그런 예화죠. 저희도 아마 그런 설교를 좀 해야 이게 좀 헌금도 좀 많이 이렇게 내시고 예배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열심히 있는 이유가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열심히 안 하면 구원을 잃는다는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 구원을 잃는다는데 어떻게 열심히 안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다리 하나 안 빼먹기 위해서 내가 뭔가 새벽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전 건축 헌금 내고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거 이게 바로 종교적인 짐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노력. 예수님은 그 짐을 진 자는 내게 오면 내가 그걸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짐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참 기왕 믿음 생활하는 건데 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안식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이제 그러한 마음에 꽉 사로잡힌 채로 참 평안함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이걸 좀 우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좀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각자의 지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의가 이제 믿음에서 난 의다 이제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로마서 10장 그 이제 앞부분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구약과 신약에 이 사람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것이 조금 달라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게 되면 교회와 이스라엘도 구분이 안 가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 신약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죄가 용서됐습니다. 잘 들으세요. 구약에 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율법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하지 마? 하면 죽어?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망선고를 하는 게 율법이에요. 넌 죽을 존재야. 이걸 선언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죽어야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죽지 않게 하시는 방법으로 뭘 같이 주셨냐면 성막제도, 제사제도를 같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짐승 희생 헌물을 드림으로써 그 죄가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용서가 되는데 신약과는 뭐가 다르냐. 죄가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러셨어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죄가 용서는 되는데 제거는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모형이 되는 짐승은 수없이 죽어갔지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 죄가 제거가 될 수는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덮이는 거예요. 그냥 눈이 오면 쓰레기가 하얗게 덮이듯이 덮이는 거예요. 예. 해마다 죄를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죄사함은 죄가 제거가 된다 그랬어요. 죄가 제거가 된다. 그 다음에 구약에 하나님이 이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나 이걸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다 지켰다면 그게 하나님 모욕이라니까요. 다 지켰다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희생 헌물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죄가 덮이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의롭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말씀하시는 게 신약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렸지만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박 형제가 가서 얘기해 봤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신 내용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시에 대단히 유능한 율법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그 사람보다 누가 더 많이 안다 그러면은 참 섭섭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은 율법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늘 해오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람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 이렇게 이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새로 태어남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신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예. 한 번은 물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뭐에서요? 예? 예,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요. 또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에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또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New creature.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조. 창조는 없던 게 생기는 게 창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건드리시면서 우리가 살아날 때, 그 안에 그 전까지는 없었던 그런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막 대언을 했어요. 대언을 하고 막 그 어떤 그야말로 예언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뭘 걱정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걱정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러한 교리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제가 그 찬송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은혜롭게 잘 불렀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찬송 있잖아요. 되게 은혜롭게 잘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교리를 알고 나니까 그 찬송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닌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한번 성령님이 그 안에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결코 떠나시지 않아요. 내주하세요. 영원히 떠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재하는데 어떻게 그 성령이 떠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어떤 책망 같은 것을 자꾸 무시하면 성령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빨리 데려가세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빨리 그냥 육신적인 죽음을 빨리 맞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생명이 사라지거나 그 사람이 다시 지옥 가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의로운 사람이 죽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 이 지구 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부자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실 때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곳에 지금 이제 나사로가 가 있고, 그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 거기 이제 개혁성경에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음부가 아니라 헬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땅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 지금 Great Gulf가 거대한 구렁텅이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을 성경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셋째 하늘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는 뭐예요? 교리적으로 구약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신 분은 빨리 이걸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가 신약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신약 성경으로 구분되는 건 맞는데, 교리적으로는 여전히 구약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 뉴 테스트먼트가 언제 시작되냐? 테스테이터가 죽을 때에, 유언은 그 유언하는 자가 죽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신약 성경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리적으로는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 바카 회암과 근처에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그거 하는 대로 다 따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봐라,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의 율법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11조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직 신약 교회가 시작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교리적으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람이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갔냐면 셋째 하늘,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간 거예요. 낙원에, 이 땅속에 있던 낙원에. 이제 어떤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품을 지옥을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 이 지하 세계 전체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면서 나사로가 있는 곳이 낙원, 파라다이스고, 그다음에 부자가 있던 곳이 헬,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느낄 때에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으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이제 잘 가르치는 분 중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 전체 지옥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아브라함의 품 부분이 낙원으로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욥이 됐던 다니엘이 됐던 무슨 사무엘이 됐던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낙원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낙원에. 예.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흘 동안 이제 지옥에 가서 선포하셨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어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인데 사흘 동안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계셨고 그 영이 지금 지옥에 가서 선포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실 때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보니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래서 그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셨다는 그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낙원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셋째 하늘로 옮기신 것으로, 그러니까 낙원 전체를 아예 셋째 하늘로 옮기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펴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14여년 전에 셋째 하늘로 어떤 사람이 그 채워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직접 자기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 어떤 제3자처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에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 사람은 14여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울라. 셋째 하늘에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보세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 때 그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4절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아까 지금 2절에서는 어디를 갔다 그래요? 셋째 하늘을 갔다고 하는데 지금 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낙원으로 채워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단어 낙원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고 두 번째 단어 올라갔다는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낙원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구약시대 같으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교리적으로 구약시대 같으면 내려가야 돼요. 성경에 찾아보면 구약 성경 계속해서 찾아보면 지옥은 다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옥은.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지옥과 낙원이 거대한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거는 IQ가 50만 돼도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지옥은 성경이 다 일관적으로 내려간대요. 땅속으로 내려간대요. 그런데 낙원과 지옥이 같이 옆에 있어요. 그럼 낙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낙원도 땅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사도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낙원으로 채여 내려갔다고 하지 않고 채여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뭔가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낙원이 두 군데가 아닌 한 뭔가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올라가셨을 때 그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에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이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이제 이 성경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영해 비유 해석하지 않아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비유 해석하게 되면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얘기하는 게다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책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박사학위 하나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것과 박사학위 5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누구 말을 따라야 되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박사학위 5개를 가진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100년 동안 그렇게 따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나타나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럼 또 새로운 사람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유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구약 지키자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뭐 하자는 얘기냐? 구약 지키자는 얘기예요. 한국의 정통교단, 보수교단, 무슨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조금 안 좋은 얘기로 해서 꼴보수, 이렇게 얘기하는, 뭐 무슨, 그냥 아주 정말 뭐 고리타분한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뭘 하자는 얘기냐면, 율법 지키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거 하나도 없어요. 딴거 하나도 없어요. 주일이 안식일이니까, 조금 보수적인 그러한 장로교회나 이런 교파교회에서는 이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인데 날짜만 바뀐 거니까 이거를 주일을 안식일 성수, 거룩하게 지키듯이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된다. 요렇게 가르쳐요. 더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주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물건도 사서는 안 되고, TV도 보면 안 되고, 어디를 멀리 차를 타고 이동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보수다. 한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보수는 딴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에 따라서 보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통교단, 무슨 보수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신약 시대에 살면서 구약 율법을 지키자고 얘기해.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거, 구약 시대에 사람이 어떻게 죄가 용서를 받는지, 사람이 구약 시대에도 새로 태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성령님께서 떠나시는지 안 떠나시는지, 그 구약 시대 사람이 의인이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회와 이스라엘 자체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꼴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둘다 어떻게 돼요? 둘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졸리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조용조용히 얘기할 때와 이렇게 조금 뭔가 제가 액션을 취하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깨어 있는 정도가 좀 다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오버 액션을 좀 취했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10장을 이어서 계속해서 좀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찬송 한장 하시고 제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찬송으로 한장 하시죠. 422. 예, 422장입니다. 예, 누구누구 신학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 거 안 따르셔도 돼요. 예,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예, 신학 공부했다고 하고 학위는 다 사실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여러분이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그 박사 학위라는 게 보면 PhD를 받거든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예, 믿음이 철학입니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예, 소위 신학했다 그러고 철학 박사 학위 받는 사람들 목에 힘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칼빈 따르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422장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면 추하고 더러운 삶을 감출 수 없었네.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안아주시니 오늘 이 죄인은 해로 구원을 받았네.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 날 대신하여 정죄 당하신 주 나는 이제 살아가네. 자유롭게 숨쉬며 사랑과 용서 내게 넘치네. 은혜로 구원 받았네. 내가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주 하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다니 이끄심 없었다면 나는 어디 있을까. 오직 이 죄인은 예로 구원을 받았네.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 날 대신하여 정죄 당하신 주 나는 이제 살아가네. 자유롭게 숨쉬며 사랑과 용서 내게 넘치네. 은혜로 구원 받았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참으로 이 부분에 속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참 뜻을 파악하지 못한 채 참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난 의, 내가 뭔가를 해서 그래도 인정받으려는 그 심성, 그것이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참 의롭게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또 일정 부분 저희의 옛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의의, 어떻게 해야 인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의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 선명하게 저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새겨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저희가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은 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